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삼손에 대한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하여 밀턴은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드라마를 썼으며, 렘브란트는 삼손의 결혼,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헨델, 루빈 골드마크, 니콜라스 니보코프 등은 삼손을 주인공으로 해서 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 사람의 영웅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힘센 자로서의 영웅입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진 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로서의 삼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전설 속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과 비교하기를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무지 블레셋을 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하고 범죄한 한 인생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범죄하고 약한 삼손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며, 그래서 아마 구원자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로 삼손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그의 부모들은 삼손, 즉 작은 태양, 태양과 같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자로 오셔서 삼손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을 읽게 되어지면 나시린 규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시린 규약에는 어떤 일정 기간의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나시린에서 말하지만, 어떤 종신토록 나시린 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되어졌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처럼 당신의 집을 지키는 그런 나시린으로 지금 현재 이 삼손은 서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처럼 딤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유혹되어졌고 그 유혹되어진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절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번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전입니다. 이 다곤은 농사에 표현하고 있는 다간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다곤은 대부분이 농경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수수께끼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빼앗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블레셋에 타작할 그러한 농토에다가 이제 이리를 풀어서 요를 풀어서 모두 그것을 태워버리는 이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신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실이 있는 삼손을 세우셨고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절을 회개를 거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정말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참 나실인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야훼의 목전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실인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야훼의 목전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이 시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단순히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야훼의 눈들 앞에서 그 악을 범하기 시작하였다. 그 악을 범하였다라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악을 했는가, 어떤 악을 저질렀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그 악을 보셨습니다. 이 악은 보편적인 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칭하고 있는 그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행하였던 그들의 그 악을 다시 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3장 5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 주민들을 다 거기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신을 두지 말며 그 신에게 예배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1계명과 2계명 모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치워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야훼만 섬기고 그들이 정말로 이방의 백성들을 몰아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자기 백성이 참 자기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력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의 교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을 두고 그 모든 사건은 야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업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들어갈 때 너희는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 내가 할 것이니 그 땅을 절대 성을 쌓지 말고 그 문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약 성을 쌓는 날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민수기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라. 담대하라. 또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이것을 점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 땅을 정탐하고 시인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렀고 하맛 롭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의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을 막대기에 괴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다른 많은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이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송이를 베어서 이제 그들이 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포도 수확철에 갔다는 것과 포도를 땄다는 것과 그 열매를 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용어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로 생각하면 그 땅이 비옥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이런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철에 거기에 보낸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 포도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풍성함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로 주셨는가, 하나님과 참된 풍성한 복을 주시는 땅인가 아닌가를 그들은 포도송이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첫 사역을 사역하게 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시대가 되면 참 포도가 넘치게 될 것이고 포도의 잔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더 설교하겠습니다만 나시린들이 포도 열매를 먹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먹지 못했던 것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 사람이 부패하고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술이 우리를 취하게 함으로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아기를 임신한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이 된 그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여인은 이 아이를 나실이로 보존해야만 합니다. 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더럽고 좋지 못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대는 먹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한 표현인데 아직 그 완전한 복이 임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전에서 먹지 못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신이 먹지 못한 것은 일시적으로 나신이 낸 사람들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였고, 영원히 나신이 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의 술을 마시게 함으로 정말로 그들은 복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그 악, 즉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7번의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즉 이 표현, 야훼의 눈들 앞에서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반복이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 이후에 이제 사울의 왕정 시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왕정 시대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7번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완전히 타락되어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그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타락 가운데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부패되어지고 얼마나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귀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마저도 완전히 사단과 마귀가 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언약적인 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직 야훼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조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였던 그 지구라스를 만들지 바벨탑을 만들듯이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적인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야훼 눈앞에서 그 죄악, 즉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언약적인 신실함을 보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그냥 그 죄를 넘어가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13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연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삼손이 태어난 증황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입다와 유사한 시기에 사역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서부의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곳은 삼손 사사의 사역지였습니다. 또한 동부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것은 입다 사사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부와 서부의 서로 다른 사사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삼손과 입다가 사역하는 시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그 시대와 오버랩시켜야 되고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사사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가 세워졌는데 엘리는 사무엘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 사사기 기록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사무엘 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삼손의 시대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고 입다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시대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궤가 미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궤만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두움인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주 4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이 40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하라고 40일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40은 성경에 보면 때때로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40은 시험과 연관이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보고 계셨던 그 장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어도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삼손으로부터 작은 태양으로부터 블레셋에 부터 그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들은 일곱 번이란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여자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불임의 상태를 봅니다. 사라가 그래야 했고 리브가 그래야 했고 라헬이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 불임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동정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장면처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옛 언약의 백성은 완전히 심판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실인 된 사무엘과 삼손과 세례요한 낳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임인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마누아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고 여자에 대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신앙이 좋아서 만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역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코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를 시작하였다가 거짓 교회로 전락하고 그 거짓 교회가 정말로 세상이 되어진 모조 성전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시사 참된 구원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 한 나실인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약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어떤 길도 열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훼 하나님은 정말로 사라질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사라질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절망이 있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야훼 하나님은 단 지파의 한 여인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주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주님을 일을 위하여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손에서 삼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제약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오직 구원이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인간의 사역이며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통하여 구원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불임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시대는 시대와 같이 삼손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도무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참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사역임이 업적입니다. 그를 통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마치 우리들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두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며 나의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참된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맙시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의 업적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역을 받아들이며 그 사역을 찬송하며 그 사역에 주시는 그 구원의 언덕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두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오직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업적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여 이 주님의 사역에 이 주님의 업적에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아멘.